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오늘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 군사 비밀의 경우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한일 3국은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은 일본이 정보위성 등에서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본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정보, 군사분계선 일대 감청수단을 통해 한국 측이 수집한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엔이 요르단 동북부 사막 국경지대에 집결해 있는 시리아 난민 수만 명에게 식량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현지 시리아 난민들은 요르단 정부가 지난 6월 국경을 폐쇄한 이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장은 식량과 여러 물품들이 어제 루쿠반 지역에 배포됐다며 앞으로 2주 동안 구호품 전달과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1년 전만 해도 1만 2천 명에 불과했던 이 지역 난민 수가 현재 8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시리아 내전 발발 직후에는 65만여 명의 난민을 수용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얀마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뒤 탈출한 3천여 명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으로 건너온 3천 명의 미얀마 피난민들은 서남부 운난성에 머물고 있으며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최근 북부지역 4개 종족으로 이뤄진 무장 반군이 보안군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거듭되는 충돌로 미얀마 경찰과 정부가 지원하는 민병대, 민간인 등 10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론이 중단 여부에 대해 유럽의회가 실시할 예정인 표결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번 주 실시하는 표결은 터키 정부가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대해 전례 없는 탄압을 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 이슬람 협력기구 모임에서 행한 연설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표결은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 대신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등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엄격히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며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와 클린턴 재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할 의도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깨끗한 공기는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 사이에는 일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단체인 콜롬비아 혁명 무장군 FARC가 내일 평화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진행될 서명식에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로드리고 론도노 FARC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협정은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양측은 이후 재협상에 나서 FARC를 경멸하는 콜롬비아의 보수 성향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50여 개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추운 겨울이 되려나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자, 최근 들어 여름은 갈수록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도 단단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극의 이달 기온이 예년 같은 때보다 무려 20도가량 상승했다고 하네요. 올해 11월 북극 기온은 영하 25도 안팎을 기록하는 평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영하 5도로 간축됐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추운 겨울로 접어들어야 할 시기에 북극 기온이 치솟은 데 대해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극의 높은 기온을 보이면 기류의 흐름에 따라서 아시아나 미국, 유럽 등지에는 혹한이 오기도 한다는데요. 자, 올해 초에 한국과 미국 동부, 영국 등지에 불어닥친 강추위도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라고 하네요. 올해는 무척 더운 해이기도 했지요. 올해 7월은 지구 관측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되면서 세계 기록, 역대 최고 기록을 깨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상 2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자, 북한도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북도 동해안은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1도가 되겠고요. 신의주는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예상입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함흥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나의 사랑이 그대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하겠다는 노래인데요. 아델이 부르는 Make You Feel My Love 함께 하시죠.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and there is no one there to dry your tears,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My love. your dreams come true. Nothing that I wouldn't d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for you, to make you feel my love, to make you feel my lo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대규모 양민 학살 사건, 이른바 킬링필드 핵심 전범들에 대한 종신형이 확정됐습니다. 전범 재판소에 파견된 유엔 특사는 이번 판결이 바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를 재천명한 가운데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2029년까지 집권 가능하도록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캄보디아 전범 재판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캄보디아 특별전범재판소 대법원이 오늘 누온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 키우산판 전 국가주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1979년에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정권이 무너진 지 37년 만에 양민태 학살의 핵심 주범 일부에 대한 단죄가 이뤄진 건데요. 누온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은 폴포트 전 서기장에 이어서 크메르 루즈 정권의 제2인자로 반대파 숙청과 학살을 주도한 인물이고요. 키우 산판 전 국가주석은 명목상의 국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반인륜적인 범죄에 동참했습니다.
네,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정권은 20세기 최악의 참극이라고 불리는 이 킬링필드로 악명 높은 정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크메르 루즈 정권은 1975년에 친미주의자였던 론론 정부를 무너뜨리고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사회국가 건설을 주창하면서 들어선 정권인데요. 이 수도 프놈펜에 있는 주민들과 지식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고요.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양민들에 대한 고문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이 집권한 기간은 4년이었는데요. 이 짧은 기간에 자그마치 170만 명에서 220만 명이 희생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네, 무려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되는 대참극을 자행했던 주범을 단죄하는데 자그마치 40년 가까이 걸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2003년에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이 국제 재판을 하기로 합의하고요. 캄보디아 전범 재판소가 설치된 게 2006년이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 만인 2010년 9월에 누온체아와 키우 3판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8월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캄보디아 인민들을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었습니다. 현재 키우 산판 전 주석은 85살, 그리고 누온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은 90살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네, 킬링필드의 핵심 주범인 폴포트 전 서기장은 이 전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1998년에 사망해서 법의 심판을 벗어났고요.
네.
예, 캄보디아 전범 재판소가 세워진 2006년부터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9명에 불과한데요. 이 가운데 법의 심판을 받은 전범은 2012년에 최종심에서 종신형이 선고된 카인구엑, 에아블 투올레 수용 소장을 포함해서 3명뿐입니다. 킬링필드의 또 다른 주범인 이행사리 전 외무장관, 그리고 이행사리의 부인으로 크메르 루즈 정권의 1인자인 폴포트 서기장의 처제인 이행 트리트는 모두 노환으로 사망했고요. 현재 기소된 사람들 역시 모두 고령이라서 끝까지 재판을 받거나 복역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범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요.
네, 특히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이 전범 추가 기소에 반대하는 등 이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데요. 그와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인권협회를 비롯해서 국내 인권단체 그리고 킬링필드 생존자들은 이 전범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소수민족과 이슬람 참족 집단학살 그리고 강제 결혼 등 다른 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캄보디아 전범재판소에 파견돼 있는 유엔 특사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북한을 언급했다고요?
네, 데이비스 셰퍼 유엔 특사가 오늘 캄보디아 전범재판소가 누온 차와 키우 삼판 두 사람을 교도소에 보낼 걸 명령했다면서 이는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지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북한 지도부는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제사법재판은 후퇴하지 않고 사실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요.
네, 지난 15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이 안보리에 그 같은 방안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 공개처형 등 이 북한의 인권을 비난하면서 책임자 처벌 필요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약칭 RCE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RCEP는 현재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인데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달 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 페루 그리고 칠레도 이 RCEP에 급격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RCEP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19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이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RCEP 그리고 또 다른 무역협정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APEC 정상회의에 중국 측 고위 대표로 참가했던 탄젠 중국 외교부 부국장도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PP보다 RCE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합에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고위 지도층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국제무역시장에서 TPP 탈퇴로 생기는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적극적인 진출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각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협정과 관련해서 서로 배척해서도 안 되고 편을 가르거나 정치화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세안과 함께 RCEP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또 탄젠 외교부 부국장도 자유무역협정이 정치적이지 않고 개발적이고 투명하고 포괄적이라면 어떠한 협정에도 문호가 열려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무역거래 협상 때 안보 가치나 전략적 가치를 논의하는 건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말해서 미국의 TPP 추진 과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APEC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 TPP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 국제 기준을 이끌어갈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의 TPP 탈퇴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때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 미국이 손실을 보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탈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TPP가 내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까지 의회에서 비준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2029년까지 집권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속해 있는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지금 헌법 개정안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5년 임기 중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선거에서 승리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헌안 초안은 대선 일정을 새로 만들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9년부터 임기를 두 번 더 맡아서 결국은 2029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또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터키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실 지난 2011년 당시 총리 재임 시절부터 이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 그리고 쿠르드계인 인민민주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경고하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야당인 민족주의 행동당이 개헌안이 합리적이라면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터키의 의회 의석은 지금 전체 550석인데요. 의석의 3분의 2 이상인 367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회에서 바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데요. 현재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316석, 그리고 개헌안 지지를 밝힌 민족주의 행동당이 41석으로 이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찬성해도 357석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네. 예, 터키에서는 지난 7월 군부 쿠데타 기도 실패 후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권 우려 목소리와 함께 이 대통령제 개헌 작업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의회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해서 표결할 예정이라고요.
네, 유럽의회 의원들이 내일 터키의 유럽 가입 논의를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할 전망인데요. 터키가 7월 이후부터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과가 어떻든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그동안 이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서 공을 들여왔는데요.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EU 대신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문제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도 한결 유연해진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미국 최고의 훈장인 자유의 메달 수여식이 어제 백악관에서 열렸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람들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치매를 진단받는 비율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고요. 또 치매에 걸리는 나이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연구 결과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런 구호를 자주 외쳤습니다. Lock her up,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감옥에 보내라는 말이었죠.
맞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한 뒤 이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만약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이메일 문제를 계속 조사하게 할 것이고 또 클린턴 전 장관이 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에 선출된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요?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뉴욕타임스 기자들 그리고 편집진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문제에 대한 조사를 계속 추구할 생각이 없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치열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면서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문제를 계속 조사하면 나라에 크나큰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이제 접어두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던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정권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미국 정치에서 이런 일이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ook, there's a tradition in American politics that after you win an election, you sort of put things behind you.
네, 미국에는 선거에서 승리하면 예전 일은 접어두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건데요. 선거 때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라를 단합하기 위해서 지난 일은 덮어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층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깨끗한 공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기후변화와 인간의 행동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중국이 지어낸 허구일 뿐이라고 일축했고요.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이 협약을 열린 마음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이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워싱턴 DC에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를 내세우는 대한 우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오른손을 높이 뻗는 이 나치 정권식 경례를 하면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이런 논란에 대한 이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을 지지하지 않고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격려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스티브 배넌 선거 캠프 대표를 이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으로 지명하자 이 거센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 배넌 대표가 극우 보수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배넌 대표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면서 만약 그랬다면 백악관 보좌관으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넌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새 정부 인선 작업으로 바쁜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 측이 오늘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유엔 주재 대사로 지명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헤일리 주지사는 올해 44살로 인도계 미국인인데요. 이 공화당 내에서 떠오르는 별로 꼽히고 있지만 사실 그 외교 경험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 헤일리 주지사가 지명을 받을 경우 현재까지는 유일한 이 여성이자 소수계 지명자가 되는데요. 그동안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지명한 인사는 모두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 공화당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한 뒤에 트럼프 당선인을 돕고 있는 이 벤 칼슨 박사는 어떻습니까?
네, 벤 카슨 박사는 그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 출신이죠. 그리고 흑인입니다. 이 카슨 박사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카슨 박사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시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카슨 박사에 대해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매우 재능 있는 인물이라며 칭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유의 메달이라고 하면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미국 최고의 훈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어제 백악관에서 이 자유의 메달 수여식이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마지막 자유의 메달이 될 텐데요. 어제 모두 21명이 이 자유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축사에서 자유의 메달은 미국의 모든 사람이 미국을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축사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we celebrate extraordinary Americans who have lifted our spirits, strengthened our union.
네, 우리는 모두 오늘 이 우리의 정신을 고양하고 우리의 단합을 강화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밀어준 비범한 미국인들을 축하한다. 이런 말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축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수상자들이 모두 또 오바마 대통령 자신에게 또 개인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네. 자, 이 비범한 미국인들 누군지 궁금합니다. 올해 자유의 메달 수상자가 21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연예와 스포츠, 과학, 예술, 자선사업 분야를 망라했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 게이츠 재단을 세워서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는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있는데요. 이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의 빈곤과 기아, 보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36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네, 이 스포츠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네, 유명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카림 압둘 자바시 등이 포함됐는데요. 특히 압둘 자바시는 사회 정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이 유명 배우 톰 행스,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레드포드 씨가 훈장을 받았고요. 또 가수 다이애나 루스, 브루스 스프링스턴 씨도 어제 이 자유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베트남전 참전 기념비로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이 마야 린 씨도 어제 이 영예의 수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린 씨가 설계한 이 베트남전 참전 기념비가 기념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고 희생과 애국심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바꿔놨다고 말했는데요. 이 워싱턴 DC에 있는 베트남전 참전 기념비는 이 승리를 나타내는 V자를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고 이 검은 대리석에 이 베트남전에서 숨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경건 하게 만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희극 배우이자 유명 방송 진행자인 엘렌 디제너러스 씨도 이번에 자유메달을 받았죠.
맞습니다. 이 디제너러스 씨는 약 20년 전이죠. 이 1997년에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해서 참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디제너러스 씨가 이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수여식 진행자는 디제너러스 씨에 대해서 서로에게 우리가 친절해야 하고 또 우리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 일깨워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미국에서 치매 걸리는 환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고령 인구와 비만 인구가 많아지고 거기다 이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 역시 치솟을 것으로 우려하는 미국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지난 10여 년 전과 비교해서 이 치매 환자의 비율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이 자마 온라인판에 월요일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지난 2000년에 65살 이상 미국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11.6%였는데 2012년에는 8.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자,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단순히 치매 환자율이 줄었을 뿐 아니라 치매 걸리는 나이도 늦어졌다고요.
네, 지난 2000년에는 치매를 진단받은 평균 나이가 80.7세였는데요. 2012년엔 82.4세로 이 평균적으로 더 늦은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치매 환자가 줄고 또 치매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면서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건지 연구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의 이 자금 지원을 받아서 미시간 대학 케네스 란가 박사팀이 연구를 주도했는데요. 65살 이상의 미국인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인종과 교육, 소득 수준, 건강 상태까지 다 고려한 이 방대한 조사였습니다. 우선 조사 대상자들의 치매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이 특별한 질문을 했는데요. 즉각 10개의 단어를 말해보라고 했고요. 김현숙 기자, 이 100에서 7을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뺄셈 한번 해보시죠.
네, 100에서 7을 빼면 93이고요. 93에서 7을 빼면 86이죠.
아, 여기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100에서 7을 빼가는 이 순차적인 뺄셈을 시킨 후에 또 숫자 20부터 1까지 거꾸로 외워보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런 뺄셈이라든지 이런 훈련이 네.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매 진단법을 이용해서 치매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예. 자, 치매 여부는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대상자들의 교육과 소득 수준, 건강 상태까지 고려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까?
네,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우 2000년에 참여한 이 조사 대상자들보다 교육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이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육받은 기간이 길면 치매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교육 수준이 왜 치매에 영향을 주는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 뇌를 계속 쓰게 되면 뇌가 좋은 쪽으로 발달해서 치매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 수준이 보통 또 이 소득 수준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교육 수준이 높으면 이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요.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흡연율도 더 낮습니다. 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를 봐도 흑인의 경우 치매 비율이 높았는데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떨어졌고 심장 질환을 앓을 가능성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를 주도한 랑가 박사는 흑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치매 예방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게 이 치매 발병을 높이는 또 한 가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치매 발병률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글쎄요. 이 랑가 박사는 미국의 고령화가 계속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65살 이상 미국인들 가운데 약 500만 명이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 수명이 연장되고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2050년까지 이 미국 내 치매 환자 수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특히 또 이 미국에서 가장 비싼 의료 비용이 또 바로 이 치매 치료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이 치매 환자 치료에 든 의료 비용이 2,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심장질환 치료 비용 1,000억 달러, 암 치료 비용인 770억 달러에 크게 웃도는 그런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에드 슈런의 노래인데요. 울어도 된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으니까. 힘내서 살아가자. 이렇게 노래하는 If My Dad Does Sometimes.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alright to cry, even my dad does sometimes. So don't wipe your eyes, tears remind you you're alive. It's alright to die, cause death's the only thing you haven't tried. Just for tonight, hold on. So live life like you're giving up, 'cause you act like you are. So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스티븐 배넌 전 선거운동 본부장을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가에서는 대안우파, 얼트라이트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배넌 씨의 지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얼트라이트, 대안우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얼트라이트의 정의.
얼트라이트는 영어 얼터너티브와 라이트를 합쳐 줄임말입니다. 영어 얼터너티브는 대안을 뜻하고요. 오른쪽이라는 뜻의 라이트는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보통 보수, 우익, 우파를 뜻하는데요. 한국의 언론들은 얼트라이트를 대안우파 또는 대안보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해를 상징하는 단어 하나를 선정해 수록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권위 있는 옥스포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최근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를 선정했는데요. 하지만 이 얼트라이트도 아주 유력한 후보였다고 합니다. 옥스포드 사전은 얼트라이트를 미국에서 극단적인 보수주의 이념으로 뭉친 집단, 주류 정치를 거부하고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논쟁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트라이트의 성격.
대부분의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얼트라이트, 대안우파들을 극우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남성우월주의자, 국수주의자, 반동성애, 반이민, 반유대주의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유럽 혈통의 순수 백인과 문화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있고요. 보편적인 세계화와 평등주의,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가치 때문에 백인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백인 우월주의를 되살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트라이트는 전통적인 주류 보수파들과 공화당원들에 대해서도 비겁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점점 약해지는 공화당의 정책과 주류 공화당에 지쳤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얼트라이트의 등장.
미국에서 얼트라이트, 대안우파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보수우파 철학자인 폴 고트프리트가 한 강연회에서 대안우파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후 National Policy Institute라는 기관의 대표인 백인 민족주의자 리처드 스펜서를 통해서 일반에도 알려지게 됐는데요. 리처드 스펜서란 사람은 미국의 명문 버지니아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그리고 듀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인물로 2010년에 미국 보수주의자라는 잡지 편집인을 거쳐서 대한우파라는 이름의 온라인 잡지, 이른바 웹진을 직접 창간해서 얼트라이트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얼트라이트를 알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인 만큼 얼트라이트는 미국 안에서 최근까지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얼트라이트의 규모.
얼트라이트, 대한우파는 젊은 백인 남성들이 줄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나 조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긴 힘들고요. 인종주의적이고 백인 우월주의 같은 극우적인 성향의 이념에 공감하는 개인과 여러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앙 조직도 없고 인터넷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집력도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로는 4chan과 8chan 등이 있고요. 외부로 드러난 대표적인 인물로 리처드 스펜서와 스티브 배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한우파라는 큰 틀 안에서도 자유주의자에서부터 남성 우월주의자, 기독교 신자,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신나치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도발성인데요.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되는 대상은 사실이나 진위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인터넷에 올려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진정한 활동 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얼트라이트.
그동안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들 대한우파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인터넷 사회 관계망인 트위터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비방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의 출처가 얼트라이트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사진 속에 등장한 육각형의 별 모양을 근거로 트럼프 후보가 반유대주의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유대인 사위를 앞장세워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한우파, 얼트라이트 논란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출범할 내각 인선 작업에 들어가면서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씨를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 겸 고문으로 지명하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명 철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은 배넌 지명자가 극우 인종주의자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배넌 지명자도 자신이 국수주의자긴 하지만 경제적인 국수주의자라면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종차별과 혐오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구호소리 듣고 계신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반대 시위나 얼트라이트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얼트라이트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활동하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극우 백인 우월단체인 KKK보다 훨씬 더 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얼트라이트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씨가 백악관 고위직에 임명되면서 대한우파, 얼트라이트가 이제 인터넷 공간을 벗어나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파급을 일으킬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대한우파, 얼트라이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Today's phrase is get on my nerves. Get on my nerves. 그럼 먼저 매티와 소니아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n my nerves이죠. 잘 들어보세요.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매튜는 소니아에게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영화관에서 사람들의 핸드폰, 그러니까 손 전화기 벨이 영화 중에 계속 울리면 정말 신경에 거슬려 라고 하니까 소니아도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나도 그래. It really gets on my nerves. 정말 신경에 거슬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n my nerves 또는 something or someone is getting on my nerves 입니다. You know, many things can get on your nerves and it can definitely irritate you. 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신경을 거슬리거나 짜증나게 할 수 있죠. When something or someone is getting on your nerves, it simply means that it irritates you or annoys you.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신경을 거슬린다는 것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한다거나 약오르게 한다는 의미죠. Someone else's actions or words can get on your nerves if they do it over and over again and you want them to stop. 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사람이 이제 좀 그만하길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여러분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습니다. So today's phrase, get on your nerves, can be used to describe all the things that are bothering you, such as homework, the weather, even the hole in your jeans, or the fact that you can't find your favorite show on television. Today's phrase is get on my nerves.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n my nerves. 무엇무엇이 신경에 거슬리다 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네,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n my nerves. Get on my nerves. 무엇무엇이 신경에 거슬리다. Get on my nerve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비록 그대가 볼 수 없더라도 난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에릭 베넷의 Still With You 전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aven knows wha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Even though you can't see me, I'm not far away. We always said if one of us somehow went away, we'd light a candle and say a prayer, know that love still remains. Close your eyes, go to sleep.
know my love is all around. Dream in peace. When you wake, you will know I'm still with you. Live your life from this day on and love again. I know you do the same for me. That's the way that love is supposed to be. Close your eyes, go to sleep. Know my lov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6년 11월 23일 오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보 잡지인 라이프지가 공식 창간됐습니다. 미국 타임사가 창간한 라이프지는 세상에 선보이자마자 폭발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빽빽한 기사에 사진 한두 장 정도 실린 잡지가 줄을 잃었을 당시 라이프지는 그야말로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라이프지는 20세기 현대사의 역사적인 현장과 순간을 사진을 통해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라이프지는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맥아더 장군의 회고록 등 풍성한 기사뿐 아니라 1950년대 미국 민권운동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전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The whole civil rights movement was news. Life was a news magazine, so of course we covered it. Not so much the kind of pictures we took, but the space.
라이프지는 또한 한국전쟁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한국전쟁의 참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1991년 11월 23일 오늘. 위아더 챔피언의 노래로 유명한 영국의 전설적인 락그룹 퀸의 리드싱어인 프레디 머큐리가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The lead singer of the rock group Queen has confirmed the rumors he has AIDS. Freddie Mercury today told reporters he has the virus and is very sick.
당시 드문 활동과 수척해진 외모로 인해 프레디에 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프레디는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46년 탄자니아에서 태어난 프레디는 1971년 브라이언 메이, 존 디컨, 로저 테일러와 함께 락그룹 퀸을 결성했습니다. 이후 퀸은 보헤미안 랩소디, 위아더 챔피언, 나잇 앳 더 오페라 등의 노래를 통해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1970년대 전 세계를 주름잡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프레디는 하지만 말년에 에이즈에 걸려 고통받다가 마침내 1991년 오늘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발표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하루 뒤 프레디는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45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